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나이다. 이 말씀에 담겨진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경험하며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캔사스주 서쪽의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가에 어느 한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사진이 오래전 미국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 관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내로서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밀밭에서 일하는 중에 잠시 아이에게서 눈을 뗀 순간 아이가 밀밭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정신없이 아이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이 이미 4살짜리 아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밀에 가려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광활한 밀밭을 훑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밀밭을 헤매다가 탈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아들을 발견했어도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절망과 또 그 아픔이 아마 이 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배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죄의 부패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 주님에 의하면 세상은 죄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하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진단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며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인류의 구원자께서 내리시는 가장 진실한 진단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을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죠. 과학과 기술은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개선되거나 진보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는 이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다시 시작된 인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멸망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습니까? 물론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곳곳에 세상 각층에 죄의 오염과 부패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삶에는 그 지식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률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죠. 검사나 판사들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행동은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해서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 사회에 무리가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종종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랬어. 저 사람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범죄했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리다는 사실을 현대사회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미국에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원하면, 자신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무료로 대학까지 그 이상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사람들은 정말 꿈꾸는 것도 힘들었는데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정말 소원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원하면 다 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과 비교해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최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인 면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막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기독교 교육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육, 그것이 진정한 이 사회의 그 계몽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죄의 부패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소금과 부패에 가는 고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그런 요소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어떤 답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존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별과 같다는 것입니다. 별. 여러분, 어젯밤에도 좀 밤이 다른 밤보다도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두운 밤에 별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참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경험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저 하늘의 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신 존재들.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존하도록 소금이 되게 하신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깊은 죄악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자신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밤을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의 의인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들어서 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이 세상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소금의 역할인데요.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도 사용되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원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류나 생선에 소금을 조금만 뿌려놓은 것을 통해서도 그 그 부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처한 그런 직장의 또 사회의 위치들은 다 다르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곳곳에서 녹아져서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력을 다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이 사회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없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힘들겠죠. 맛이 없는 음식에도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맛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건조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젊은 날에는 환락과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노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아무런 삶의 낙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 불멸할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행복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 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 강단에서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때참제 삶이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정비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훨씬 큰밀 속에서 어린아이가 출구를 알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비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의 삶은 빛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고대 세계의 소금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소금물을 증류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높은 늪지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금은 별로 안 되고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소금은 불순물보다도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소금이 용해되고 남은 찌꺼기, 그 찌꺼기를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표현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진짜 소금은 다 녹아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은 그 찌꺼기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집니다. 이와 같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부르셨습니까? 지난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아무 쓸데도 없는, 쓸모없는 자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대가 축복을 받고 있고, 이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신실한 성도들과 신실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교회가 그 순결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길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어둠 속을 헤매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오늘날은 세상이 더 많은 영향력을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렵고 슬픈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을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들며 자신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백성과 다른 것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가나안 땅에서 축출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메시아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자랑하였고 교만하였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 범한 그 동일한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자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썩지 않는 것처럼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것이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막혀버리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면 그것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린빌 독립 장로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사력을 다할 때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 명령을 깨달고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고 진정한 소금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스승들, 또 설교자들, 우리를 권면하여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서 썩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멸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에 이 세대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